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 사건 사이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러드린 일입니다.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해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나옵니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상의 시체를 그대로 뭐 며칠씩 그렇게 매달아 두고 방치되어도 뭐 로마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나무 위에서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은 밤이 되기 전에 장사해서 반드시 이렇게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이 안식일 토요일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이렇게 시신 수습을 다 하려면은 몇 시간 이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누가 장례 치른다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몇 시간 안에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해야 된다는 이 구약의 율법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또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난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례를 치러줄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인 종교 지도자들이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장례를 쳐주려는 만무했기 때문에 너무나 쓸쓸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셔서까지도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거야. 진정한 제자란 아무도 주님 위에 나서지 않을 때 나서주는 사람입니다.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아주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가 유대인 최고 종교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 사두개인들 무리 중에 굉장히 높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은 산헤드린의 결정에 끝까지 반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진정한 제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 수습을 할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권력자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집에 사람이 많아요. 부자가 돈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때 아주 뭐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그 권력을 가졌던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권력을 잃고 나서 구정 때 가보니까 너무 쓸쓸해요. 그냥 씻은 듯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분의 그 허탈한 표정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 민심이 이렇게 야박하네.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면 썰물처럼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곁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열두 제자들도 신이 나서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그때는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출세길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두 제자들마저 주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진짜 제자는 환난이 닥쳐봐야 아는 것 같아요.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진짜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모두가 주님 곁을 떠날 때 십자가에 주님 옆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거나 공격하거나 할 때 십자가에 주님 옆을 끝까지 지킵니다. 평소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별로 믿을 거 못 돼요. 일 많이 하던 제자들 별로 믿을 거 못 돼요. 근데 존재도 없이 조용하고 겸손히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홀로 나서서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된 것. 그래서 그렇게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역모에 휩쓸려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 자체로도 자신도 역모죄로 엮일 수 있는 스스로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대개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지만 요셉은 부자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자칫 예수님과 잘못 엮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사람이 대부분 비겁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은 10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요셉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되는 위험의 대가도 알았습니다. 핍박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믿음입니다. 빌라도가 이 담대한 요셉의 이 모습에 압도되어서 순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지 말고 주님 곁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59절 60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가져다가 깨끗이 닦고 또 깨끗한 세마포로 이렇게 쌉니다. 구약율법에 따르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정결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히 안식일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그러므로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시신을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하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돌봐드립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릅니다. 존귀한 자의 몸에 바르면서 그 당시 장사 지내는 풍습이죠. 시신이 썩는 것을 막고 냄새를 좋게 하는 것. 자,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사두개인들 중에서 아주 높은 지도자였다면은 니고데모는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높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혼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설교가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니고데모는 그때 1대1 대화에서 듣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타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평생 몸담아온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로부터 비판과 공격당하고 축출될 수 있는 위험을 요셉과 니고데모가 감수한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친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친한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결단했어요. 자신의 가슴에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결단하여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결정을 할 때는 친한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회의에서 결정하지 말고 내가 잃을 게 뭔가를 자꾸 머릿속으로 굴리지 말고 영적인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신념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외로운 주님과 끝까지 함께 있어야 돼요. 60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깨끗한 세마포라 그랬는데 이제는 새 무덤. 그러니까 요셉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당시 바위를 판 이 새 무덤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자들이나 왕족들만 가질 수 있는 무덤인데 요셉이 원래 자기 자신과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일찌감치 준비한 그냥 집안의 보물 같은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순간의 결정으로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가문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어요. 요셉은 옥합을 깬 것입니다. 자신의 베스트를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부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 당시 이렇게 막 무덤이 남아도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무덤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값비싼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고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 주님에게 아낌없이 그걸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것, 내게도 꼭 필요한 시간, 내게도 꼭 필요한 물건, 내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세요. 물건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자기 다 늙어서 은퇴하고 나면 주님 일 하겠다. 그때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힘도 없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셔야죠. 자기 집 경제적으로 다 안정되고 나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죠. 가난할 때 헌금하지 못하면 부자가 돼도 못합니다. 재능 기부를 할 때는요. 내가 가장 프레쉬한 걸 드리는 거예요. 쓰다 남고 지친 몸을 지친 시간을 들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하게 프레쉬하게 깨어있는 시간, 가장 귀한 물건, 가장 귀한 어떤 것을 나에게도 금사라기처럼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계산하지 않는 파격적인 헌신, 내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베스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었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부자여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메시아께서 부자의 무덤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별로 잘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전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엘리야가 7천명의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을 모르고 있었듯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숨어있는 일꾼이 있어요. 우리가 막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요, 천국 가서 그렇게 큰 상을 못 받을 거예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주님에게 무덤을 드리는 사람, 향유를 깨는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준비한 무덤이 주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이게 다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헌신이 아무 때나 막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의 요셉 자신의 무덤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 그 무덤을 살 때도 요셉은 이렇게 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일찍부터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했다는 것.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업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돈이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무 헌신이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순간, 하나님이 딱 보내주는 그 순간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딱 붙잡아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헌신합니다. 기쁘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언제든지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내려놓음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자는 항상 내게 주신 돈, 재능, 인맥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순간에 순식간에 옥합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다. 이걸 항상 깨닫고 드릴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다 수습을 했어야만 했으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들의 하인들이 서둘러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에다 향유를 바르고 싸고 해가 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동굴 안에다가 안치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로 입구를 막습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그 묻히셨던 것과 흡사한 무덤을 보여주는데 장정 한 8명에서 10명은 굴러야 되는 엄청난 무게의 돌이에요. 1톤은 되는 돌을 딱 거기다가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장례 치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1절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놀랍죠? 그저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또 끝까지 지켜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무덤 맞은편에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나질 않아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그 안식일 새벽에 정확하게 그 어두컴컴한데도 그 무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할 때 보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왔다가 가버리고 나왔다가 가버리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헌신할 때도 사역할 때도 그렇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근데 여러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다 들락날락하고 베드로도 멀리서 따라오고 막 눈치 보고 그럴 때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옆을 끝까지 따라왔어요. 여러분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눈치 보고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에게 이 시선을 픽스하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부유한 상류층이었죠. 명예를 보나 학식으로 보나 뭐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나 요셉과 니고데모나 사회적 신분만 달랐을 뿐 마지막까지 주님께 헌신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렸을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사회적인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미천하기 때문에 주님 못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환경과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곁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와 처지가 다르지만 그건 다 핑계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험한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고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안식일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건 굉장히 부정한 거라 그래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그토록 깐깐하게 지키던 안식일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손끝 하나만 예수님이 까딱하셔도 막 안식일 깼다 그러던 무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방인인 빌라도 만나러 온 거예요. 안식일 깨면서. 왜?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63절, 64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까먹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은 참 기특하게도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써놓고 있었어요. 아이폰에다 입력해놨나 봐요.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까? 그걸 염려한 거예요. 아, 참 이것을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인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을 꾀하는 데 사용한 거야.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요. 벌써 그 15살 되기 전에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300개 예언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의 마스터를 통달한 사람들. 근데 알면 뭐 하겠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가 있어요. 65절, 65절에 보니까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무덤에 경비를 세우고 돌을 임봉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관람했던 영화 부활에도 나오지만은 이 로마의 임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덤의 입구를 막은 큰 돌을 밧줄로 맨 다음에 무덤과 딱 연한 후에 밧줄의 중앙 및 양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딱 칠해 놓습니다. 그게 로마 정부의 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금방 이 밀린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대로 발각되는 거죠.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체제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규율을 적용하는 나라라는 건 다 알아요. 로마가 한번 인봉을 찍어 놓은 것을 누가 뗐다.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 서슬 퍼렀던 시대거든요. 게다가 로마군은 군율이 엄해요. 보초 서다가 잠이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고를 낸 경비병들을 동료들이 다 때려 죽입니다. 그게 로마의 군율이에요. 그렇게 살벌한 로마군이 지키게 만들었고 그렇게 살벌한 로마의 인봉을 찍어 놓았고 1톤짜리 돌을 굴려다가 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 위험을 뚫고 그 시신을 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겹겹이 막아놓은 이 장벽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사실이라는 증거를 역사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들이 밀실에서 꾀하는 음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악한 꾀가 부메랑처럼 좌충수가 되게 하십니다. 태산같이 큰 돌이 무덤을 막고 로마의 인이 찍혔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캄캄한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로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 어떤 절망의 돌도 뚫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도 선한 돌파구를 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강함이 되십니다. 로마는 강해 보였고 주님은 약해 보였지만 결국은 로마의 창칼을 뚫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식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제자들이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와 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도 로마의 창칼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